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줘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기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느 향방을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리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자기 자신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날 하루하루 먹고 그냥 숨쉬기에 바쁘다 이렇게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이고 향방 없이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되면 내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생 다 살고 나서 결국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면 과연 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 인생을 남은 기간 동안 살게 되면 만족할 만한 삶, 뚜렷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에 의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최종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이 예수의 이런 행위가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나를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대로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소원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이 그 소원이 간절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나의 인생이 변화될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에 의해서 계속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뚜렷한 목적이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 동안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받았어도 만족이 없고 받으나 안 받으나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겠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다인가? 이렇게 이것이 내가 이 예수 믿은 최종적인 열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자유궤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다운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세상적으로 살고 있던 그 방식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대로 그냥 먹고 마시는 동물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하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나의 생각을 이 말씀을 듣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바꿔야 여러분들은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이대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삶을 귀신 들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국이 쭉정이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귀신 들린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 생각을 귀신의 생각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이 전해질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얘기들이 여러분 내면을 고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이 진리의 말씀이 맞고 이게 맞는 거네. 내 인생 쭉정 인생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을 너희가 살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과연 그러하다 나 그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차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만큼 여러분 구원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왔으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거기 동의하니까 무작정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행동은 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기를 원하죠. 이 편안한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 건축물을 세울지 조심하라 이렇게 한 얘기도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고 좋은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딴 생각 세상 생각하느라고 하느라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놓치게 되면 여기까지 기껏 왔어도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 믿고 열심히 이곳에 출석을 해도 결국 그 보람이 없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따라 나설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인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실 텐데 바울은 이전 절에서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었는데 집을 지을 터를 닦아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지라도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놨어도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터만 닦았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을 해야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닦아놓은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닦은 그 터가 정말 유일한 터인 것이고 이 터 이외에 다른 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는 무슨 터냐면 자기 자신이 닦아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터가 어떤 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터가 바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닦아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이 닦아놓은 것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울 텐데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이게 어떻게 조심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어디서 내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닦은 터 위에는 다른 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나 또는 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 터를 닦을 수 없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놓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질 터를 닦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일을 했지만 결국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다가 투옥하고 죽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자기도 동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변화를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을 허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 어떤 귀신 들린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가짜 예수. 이렇게 믿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참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의 본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고침받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파했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쌓아놓은 그들 안에 쌓아놓은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를 그들 안에 이렇게 앉혀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은 나는 고린도 교회에 그 터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를 세웠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은 그것은 터를 세우고 물을 주고 또 건축하도록 다 인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딴 데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뒤로 아볼로 같은 그런 다른 사역자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터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터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는 그 터에 어긋난 건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터를 놓은 곳에 그 터를 놓은 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보다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더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겠고 더 깊은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터를 놨으니까 이 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바울이 너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바울은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생명의 흐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은 씨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심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는 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고 자라나는 것으로 구원을 비유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털을 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도 같은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가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겠죠. 씨를 심으면 그 뒤로 거기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로부터 확장된 열매, 확장된 나무나 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그 씨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 씨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줄기나 잎이나 꽃이나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부? 전부 그 씨에서 나온 거죠. 그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시대에 씨를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자라나서 그 시대에 생명을 가진 자로 자라날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처음에 그 기초 안에 있는 것이고 터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 씨 안에 있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그것이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이라면 처음에 기초적으로 뿌린 것, 털을 잡은 것, 그리고 씨를 뿌린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씨에서 벗어난 열매는 가짜죠. 그죠? 이 터에서 벗어난 건축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20년이 넘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서 저로부터 씨를 뿌림을 받았던 것이고 또 그 씨가 잘 자라나도록 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열매 맺을 그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년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하고 다양성에 있어서는 여기에 낫죠. 지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 많아지고 또 뭐 표현이 더 깊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아, 그렇지만은, 그러나 본질면에 있어서는 저희 20년 전에 드렸던 그 말씀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듣는 이 말씀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18년 전에 우리 영혼의 다시란 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 같이 윤문도 하고 여러분이 나눠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윤문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무슨 지금하고 다른 말씀 하셨나 하고 읽어보고 우리 지금 이 영혼의 다시 그 처음 사랑이라는 유튜브에서 지금 낭독이 되고 있죠. 자, 이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낭독하는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18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겠고 비로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여기서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서 지금 건축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 위에서 어긋났어요? 어긋나지 않았어요?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은 건축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바울도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예를 들어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전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와서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 4년 동안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딱 타지로 갔다 이렇게 하고 딴 분이 왔다 후임자가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후임자도 제가 했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터에서 그 터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가짜인 거죠. 이걸 우리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이죠.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렇게 내가 건축자로서 생명의 털을 닦아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질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읽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이미 예수에 의해서 구원이 너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예수리가 변화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기본적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그 말씀을 발전시켜서 자라나게 해서 그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사역자의 얘기로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인도자들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자가 조심하는 거하고 여러분 인도함 받는 사람이 조심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도 받는 자가 깨어 있으면은 바울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를 여러분 배척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다른 말씀을 전한 그 인도자를 여러분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한마음 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자나 인도함 받는 자나 하나로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인도자나 인도함 받는 자나 그 바울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털을 닦아놨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후로 거기서 벗어난 그런 인도자가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미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한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구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구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자기 바울이 닦아놓은 터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도 그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어떤 사람이 바울 베드로의 이름으로 와서 전하고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르면 그 사도 요한은 가짜, 그죠? 사도 베드로도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베드로보다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진짜 사도 바울은 뭘 전하겠습니까? 바울하고 같은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전한 것 이외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한 모든 사람은 전부 가짜 예수 그리스도고 가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가 주신 생명하고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다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도 바울하고 어긋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이외에 전부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외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밖에서는 이렇게 편협하고 진리가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게 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전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가짜들이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것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바울 같은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자유교회에서 전파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가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바울 후임자가 와가지고 바울과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창립 이래로 여러분은 계속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른 복음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도자가 안 왔기 때문에 난 그의 미혹이 안 된다. 밖에서 날 오라고 꼬셔도 난 안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들 있겠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접하는 거죠. 다른 예수를 여러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밖에 있는 다른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예수, 나의 옳다함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배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교회 천신만국 곳에 출석을 하셨어요. 출석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사위가 왔다는 거죠. 자기 사위가 교회 자기 집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위 반갑고 사위 잘 대우주고 싶은 마음에 밥해주고 냉장고에서 뭐 반찬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저 교회 좀 늦게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좋은 얘기 안 들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사위가 중요하냐 이렇게 제가 이 책망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뭐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땡겨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은 뭐 사위가 먼 데서 왔네 생각하고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사위가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내가 변화받고 고침받는 거 그건 후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예수를 거절하고 어떤 예수? 밖에 있는 사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로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온다 끌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전체에 있어서 집에 있으나 아니 교회에 있으나 여러분들은 항상 방향이 교회 쪽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교회에서 무슨 소식 없나 하면서 이제 핸드폰 보거나 어떤 메시지 보거나 이렇게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교회 없이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을 때는 아주 늘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세상 일 다 하고 아주 여기하고 딱 절연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 나올 때 되면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자기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이익을 받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연락하면 한 2시간, 3시간 후에 메시지 보고 아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전부 세상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도 매번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쪽 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이 세상에서 관심 가질 다른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다른 예수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예수의 문제가 핵심적인 거지 우리들은 저 밖에서 오는 다른 예수를 아직 만날 기회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다른 예수에서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 역시 다른 예수에 끌려나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여기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런 다른 예수에 이끌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이 예수, 바울이 말한 이 예수에 너는 머물도록 노력을 하라,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고 이제 다른 터는 없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저쪽 밖에 있는 어떤 2000년 전의 존재, 그 존재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닦아놓은 이 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떨어진 어딘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묵살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 예수에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 이외에 다른 터를 닦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지금 말한 예수가 너에게 설명하는 이 예수를 잘 듣고 따라 나서야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 나서지 않으면 너는 다른 예수를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러 말면 너희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참 예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했죠. 베드로도 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머리돌 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예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닦아둔 것 이 터 이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틀리죠. 베드로가 말할 때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실화.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나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따라 나서는 자하고 말씀 듣고 따라 나서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고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놓쳐서 내가 거기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천체의 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믿게 된 이 과정에 여러분이 돌입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잘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 안에 모든 꽃과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터 안에 건축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건축을 세울 때 그 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씨에서 벗어나서 가짜 열매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는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관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 이 자유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터 위에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이 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생명의 말씀을 다 잘 들으셨고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다 그런 이해한 바탕에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 사는 삶이 여러분이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행위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자로 이제 세움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셔서 온전한 건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